네, 안녕하세요. 저는 권영철 MVP라고 합니다. 오늘은 디자인이랑 좀 가까운 어댑티브 UI라는 이제 세션을 맡았는데요. 네. 지금 할 내용도 많고 지금 많이 지체된 시간이 많기 때문에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이제 PPT 프레젠테이션이랑 나중에 실습이랑 같이 이제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시간이 어떻게 잘 버무려질지 모르겠지만 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좀잘 봐주십시오. 네. 아이고. 제 앞에 부장님이 이제 헬로 WP 월드 세션에서 이제 여러 윈도우즈 기반 장치에서 실행될 수 있는 이제 UWP 앱이 어떤 건지 여러 가지 이제 많이 설명해 주셨는데요. 자, UWP 앱은 이제 특정 장치 또는 화면 크기를 사용자가 지정할 필요가 없죠. 자, 윈도우즈 내부에서 자동으로 모든 장치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읽고 작동이 되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제 결과적으로 UWP 앱은 이제 다양한 화면 해상도와 다양한 시스템에서 실행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하지만 특정 장치를 위해서 특별하게 앱을 조정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큰 화면의 PC나 노트북은 휴대폰 같은 작은 장치보다 아무래도 컨텐츠를 더 많이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특정 화면 크기에 적합한 UI,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향상시키는 방법은 매우 다양할 것입니다. 자, 어떤 방법은 아주 빠르고 간단하겠지만 그와 반대로 이제 많은 작업이 필요한 때도 있겠죠. 자, 모든 시스템에 알맞은 이제 어댑티브 UI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펙티브 픽셀 한국말로 하면 유효 픽셀을 기반으로 하는 통합 레이아웃 시스템이 구현되어 있어요. 자, 이펙티브 픽셀 시스템은 다양한 장치에 다양한 장치 유형에 다양한 물리적인 화면 해상도에 추가적인 조정 없이 알맞은 레이아웃을 정의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표현 방식에 이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바로 스케일링 알고리즘입니다. 자, 장치마다의 시청 거리를 살펴보면, 자, 휴대폰은 가장 눈에 가깝고요. 그 다음에 태블릿은 좀더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PC나 노트북은 좀더 태블릿보다 더먼 거리를 시청 거리를 가지죠. 자, 바로 스케일링 알고리즘은 이펙티브 픽셀을 사용하는 UI 요소들의 크기를 장치와 상관없이 동일한 크기, 지각하는, 인지하는 크기를 가지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렇게 UWP 앱에서는 실제 물리적 픽셀이 아니라 이펙티브 픽셀, 유어 픽셀로 디자인합니다. 이펙티브 픽셀을 기반으로 디자인하면 UI 요소에 인지된 크기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픽셀 밀도가 높은 매우 큰 화면. 매우 큰 화면에서는 물리적 픽셀이 200 곱하기 200일 수 있지만 휴대폰 같이 작은 장치에서는 물리적 픽셀이 더 작아질 수가 있겠죠. 175, 150 정도로 작아질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특징이 앱을 디자인하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자, 디자인할 때 픽셀 밀도나 실제 화면의 해상도는 보통 디자인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먼저 알아야지 시작을 할수 있겠죠. 자, 하지만 대신에 여기서는 살짝 무시해도 돼요. 대신에 크기 등급을 위한 유효 해상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윈도우 시스템은 UI 크기를 확장할 때 4의 배수 시 확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을 명확하게, 또렷하게 나타내려면 4, 4 픽셀 그리드에 맞춰서 디자인을 하도록 고려해야 합니다. 자, UI 요소의 여백, 크기, 위치 등을 4x4 픽셀 그리드에 맞추고 텍스트의 위치 또한 4의 배수로 하는 것이 좋은 것이죠. 4x4 픽셀 그리드에 매핑된 디자인 요소는 가장자리가 굉장히 깔끔하게 선명하게 나타나죠. 자, 그에 반해서 이를 지키지 않은, 매핑되지 않은 디자인 요소는 이렇게 흐릿하고 뭉개지듯 나타나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제 UWP 앱에서는 재물로 표현되는 크기는 이펙티브 픽셀 기반으로 디자인한다는 거. 자, 시청거리, 화면 해상도 등도 등은 이제 일반적인 디자인에서는 굉장히 매우 중요한 고려 요소였지만 여기서는 살짝 무시하고 이펙티브 픽셀에 더 집중해서 디자인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댑티브 UI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지침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플래닝입니다. 자, 가장 먼저 주 타깃으로 할 크기를, 너비를 선정해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주 시나리오가 될 타깃을 선정하는 일입니다. 자, 크게 아래 제품들이 다양하게 있죠. 뭐 폰, 태블릿, 뭐 PC, 더 나은 이제 큰 뭐 그런 DID 제품도 있을 것이고요. 자, 이 중에서 선정된 가장 주요한 타깃에 집중해서 먼저 이제 디자인을 시작해야 됩니다. 이제 뭐 그리드 레이아웃이나 텍스트, 래핑 속성이 활성화된 텍스트 블록 등과 같이 어댑티브한 레이아웃을 표현하기 위한 기술들, 속성들을 잘 활용해서 타깃으로 하는, 목표로 하는 장치를 커버할 수 있는 이제 좋은 디자인을 이제 찾아야겠죠. 자, 그런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 있는 다른 장치들, 다른 타깃들도 고려하고 제일 마지막에 정말 특수한, 특별한 장치들까지도 이제 마지막으로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윈도우즈 10 에코시스템에서는 이제 다양한 장치 및 다양한 크기의 UI를 각각 최적화할 필요가 없죠. 자, 그런 대신에 내가 타깃으로 하는 그 너비들, 장치들의 해상도 320, 720, 1024 등등의 이제 몇 가지 주요 너비 크기를 지정하고 각각 다른 디자인 레이아웃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특히 앱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화면의 크기, 허용된 공간의 크기를 고려해서 디자인해야 되겠죠. 자, 좀 작은데요. 자, 이 표에서는 이제 다양한 크기에 맞추기 위해 이제 일반적으로 권장하는 사항들을 제가 정리를 조금 했습니다. 자, MSDN에 있는 내용들이고요. 자, 이 표에서 다 볼 수는 없고 가장 몇 가지 이제 특징을 보자면 여기 여백. 여백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자, 그리고 열이 하나, 둘, 셋. 자, 권장입니다. 자, 거기다가 이제 공간을 절약해야 되니까요. 많은 것들을 숨기거나 공간이 늘어남에 따라서 여기 보시면 뭐 검색 요소는 표시하고 그런 것들이 있고 특히 이 휴대폰 사이즈에서는 내용이 제일 많죠. 그만큼 많은 것들을 제한하고 신경 써야 되고 권장하는 것들이 많다는 내용입니다. 자, 빠르게 이제 데모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윈도우 10을 깔았을 때 기본으로 깔리는 앱입니다. 바로 메일이랑 스케줄인데요. 지금 메일을 보시면 크기가 바뀌죠. 자, 또 바뀌었습니다. 아까 전에 보시면 열이 하나, 두 개, 세 개 늘어난다라는 내용이 있었죠. 자, 딱 제가 잠깐 찝어드린 그 내용에 있던 열이 하나, 둘, 셋에 딱 늘어나죠. 자, 스케줄도 한번 볼까요? 스케줄도 공간에 따라서 하나, 둘,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사용자의 화면 크기에 따라서 보여지게 될 컨텐츠가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확인이 되셨죠? 자, 그럼 어떤 방법들을 활용해서 콘텐츠들을 조정할 수 있을까요? 자, 반응형 기술, 디자인 기술들을 이제 사용해야 되겠죠. 자, 특정 화면 너비에 맞게 앱의 UI를 최적화하는 것을 이제 반응형 디자인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여섯 가지 반응형 디자인 기술들입니다. 자, 리포지션, 위치 변경, 리사이즈, 크기 조정, 리플로우, 재배치, 리빌, 자, 표시를 보이거나 안 보이거나 제한하는 거, 리플레이스, 바꿔치기, 자리 바꿈, 리아키텍트, 재설계. 자, 이렇게 여섯 가지를 권장하고 있어요. 뭐 특별히 어려운 단어는 아니지만 우리말로 바꿔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대부분의 경우 이제 동일한 뷰를 사용해서 컨텐츠를 조정할 때는 바로 비주얼 스테이츠와 어댑티브 트리거라는 기술을 함께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릴레이티브 패널이라는 새로운 컨트롤도 비주얼 스테이츠와 함께 컨텐츠를 재배치하는 방법에 사용하는데 특별히 탁월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예로 여기 든 통화 종료 버튼 보이시죠? 자, 여기 딱 보이실 겁니다. 자, 이렇게 버튼을 재배치한 것을 한번 보세요. 자, 폰일 때와 노트북일 때 전혀 다른 크기로 배치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또한 디자인을 할 때 각 장치마다 사용자의 인터랙션도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겁니다. 자, 이에 알맞는 얘가 지금 보여드리는 캘린더 앱인데요. 자, 큰 화면일 때는 아무래도 공간이 남아도니까 많은 정보를 보여주기에 적합하죠. 자, 달의 전체 날짜를 한 번에 보여주기에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자, 하지만 폰에서는 어떤가요? 몇 시에 약속이 있는지, 오늘 내가 뭘 해야 하는지, 그런 시나리오가, 주된 시나리오가 완전히 변경되는 것을 이 예시에서 확인할 수가 있죠. 자, 큰 화면에서 볼 수 있었던 더 많은 더 다양한 정보들은 물론 이 스마트폰에서도 몇 단계를 거친 메뉴 이동이나 다른 페이지로의 전환, 탐색, 내비게이션들을 통해서 여전히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 이제 이론으로는 제가 지금 막 급하게 한다고 지금 막 목이 터지라고 했는데요. 자, 이제부터는 실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가장 먼저, 자, 제가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준비한 거, 다운받으신 것 중에 1번입니다. 엑서사이즈 1번. 물론 제가 지금 준비한 거랑 약간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 먼저 어떤 구성으로 지금 이 앱이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디자인 뷰를 보시면 뭐 이미지 하나, 이미지 둘, 그리고 확대해서 보면 뭐 이 등장인물에 대한 뭐 정보, 이름, 뭐 소속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서 그냥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입니다. 자, Object and Timeline 이 패널에서 최상위에 있는 그리드. 자, 그리드가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 보세요. 자, 하나, 컬럼이 두 개로 나눠져 있고요. 또 하나. 잘 보이시죠? 자, 지금 콜론과 로우, 열과 행이 하나하나씩 전부 다 두 개씩 나눠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코드에서도 한번 살펴보면, 자, 여기 그리드 로우 디피니션, 그리드 컬럼 디피니션, 자, 각각 두 개씩 나눠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주 타깃을 가장 먼저 주 타깃을 스마트폰으로 잡았어요. 거기다가 앞전 시간에서도 한번 보셨을 거예요. 자, 랜드스케이프 프리뷰가 가능하고요. 포트레이트 가능한데 저는 일단 시작하는 주 타깃을 스마트폰으로 잡았습니다. 거기다가 세로형으로, 가로형이 아닙니다. 자, 근데 제가 이제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UWP 앱이 태블릿으로 갔을 때, 노트북으로 갔을 때 어떤 형태로 변화했을 때 컨텐츠의 조정이 필요할까? 어떤 컨텐츠 조정이 더 필요할까? 더 적합할까? 라고 이제 고민을 하겠죠. 자, 그래서 제가 비주얼 스테이츠라는 녀석을 만드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여기 스테이츠 패널 보이시죠? 자, 제가 지금 두 개 정도 나눠져 있는데 아마 세 개 정도 나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세 개 있다라고 가정하고 그럼 저희도 비주 스테이츠 그룹 안에 스테이츠를 추가를 하죠. 자, 지금 이름을 보니까 비주 스테이츠 민 320, 720. 자, 그 다음은 제가 1024, 1024 크기를 까지 총 세 가지를 주 타깃으로 한다. 세 가지의 너비를 주 크기로 하겠다라고 제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이렇게 준비했던 이 구성은 320에 맞는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720일 때 바꿔야 되겠죠. 자, 스테이지 패널에서 두 번째 있는 720을 선택한 거 확인하시고, 빨간색 레코드 된 거 확인하시고, 자, 타블릿 모드라고 가정했을 때 이 정도 되면 이제 살짝 랜드스케이프 모드가 적합해지겠죠. 자, 근데 제가 처음에 만들었던 건 스마트폰 형태이다 보니까 뭔가 어울리지가 않아요. 디자인이 구려요. 자, 이거를 이 타블렛의 가로 모드일 때 어떻게 바꾸냐. 자, 베이스 모드가 아니다. 비주얼 스테이츠 민 720이 활성화된 레코딩 상태에서 빨갛게 불이 들어온 상태에서 제가 이제 이 컨텐츠를 조정하는 겁니다. 자, 왜 이 그리드를 콜론과 로우를 이렇게 나눠서 왔는지 지금부터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저는 이 이미지 커버라는 요소를 좌측에다가 배치 다시 하고, 이 텍스트와 이 캐릭터의 썸네일은 우측에다가 재정의라는 재배치하는 형태를 취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커버라는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왜 얘가 이렇게 위치가 되어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되겠죠. 자, 보시면 그리드 아래에 있는 커버에는 여기 레이아웃 속성에서 보면 콜럼과 콜럼 스팬이 뭔가 값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흰색으로 사각형 점이 있다는 게 아, 이 속성에는 어떤 값이 들어가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자, 이 녀석은 콜럼 스팬이 2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 우측으로 같이 넘어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서 컬러 스팬을 먼저 0으로 바꾸죠. 자, 이동을 했죠. 자, 그 다음. 그러면 이 아래 영역까지 내려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이번에는 위에 있는 로우 스팬을 2로 바꿉니다. 자, 뭔가 내 마음대로 되진 않았지만 뭔가 크기가 변했죠. 자, 이 상태에서 아래에 있는 디스크립션. 자, 디스크립션은 스택 패널이라는 녀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녀석이 왜 또 이렇게 위치했는지 또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동일한 방법입니다. 자, 로우가 1이 잡혀 있어요. 자, 아니죠. 이쪽으로 이동을 하려면 로우가 0이 되어야 합니다. 자, 로우를 0으로 바꾸고요. 자, 자, 이제 로우를 바꿨으니 콜럼도 이동해야 되겠죠. 자, 콜럼이 스팬 필요 없고 콜럼 0이니까 이쪽에 있는 거죠. 자, 콜럼을 1로 바꾸겠습니다. 뭔가 이제 제가 원했던 형태로 점점 닮아가고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우측에다가 가득 차게 해야 되니까 로우 스팬이 필요하겠죠. 자, 로우 스팬을 2로 주었습니다. 자, 그냥 콜룸의 속성, 콜룸 로우, 그리고 콜룸 스팬, 로우 스팬 이용해서 이 녀석들의 배치를 다시 새롭게 했어요. 자, 중요한 건 720일 때 그렇게 되라고 했던 거죠. 자, 빠르게 1024일 때도 동일한 방법으로 할게요. 자, 다시 디스크립션 콜룸 1번으로 이동, 0에서 시작, 로우 스팬은 2. 자, 가득 차게 하고요. 먼저 했던 커버도 자, 로우 스팬은 아, 콜룸 스팬은 없애주고 로우 스팬을 늘려서 가득 채워주고. 자, 720 너비일 때, 1024 너비일 때 일단 기본적으로 형태는 비슷하게 제가 잡았어요. 자, 하지만 320, 720, 1024 큰 너비의 차이가 있죠. 그러면 1024일 때는 좀 더 나은 컨텐츠 재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 더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방식은 좀 다른데요. 자, 소스를 재물 소스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아마 비주얼 스테이트 민 1024 이 아래에 제가 주석 처리를 한 녀석이 있을 거예요. 자, 이 녀석은 위지위기 안 되는 속성이라서 제가 미리 주석 처리를 해왔습니다. 자, 이 녀석을 자 보세요. 비주얼 스티치 민 1024 이 안에 있는 비주얼 스티치 세터 하위에다가 붙여놓고 주석을 없애도록 하죠. 자, 주석 없애는 단축키 컨트롤 KU 아니면 그냥 수동으로 없애주셔도 됩니다. 자, 에러가 안 난다면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확인은 해당 비주얼 스테이츠를 이동한다. 자, 뭐가 달라졌나요? 자, 콜럼의 비율이 달라졌죠. 자, 이미지가 좀 더 잘 보이도록 제가 콜럼의 비율을 2:1로 늘렸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원하는 형태대로 비주얼 스테이츠 3개가 준비가 됐죠. 자, 근데 이제 이 비주얼 스테이츠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아까 전에 뭐, 앞 세션 시간에는 뭐, 사이즈 체인지들을 이용해가지고 또 이런 걸 판단해서 뭐, 비주얼 스테이츠를 실행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저희는 아까 전에 제가 PPT에서 보여드렸듯이, 비주얼 스테이츠는 어댑티브 트리거라는 녀석이랑 짝을 이뤄서 표현할 수 있다. 주로 활용을 한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 상태에서 먼저 한번 그 작업을 하기 전에 로컬 머신을 이용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자, 제가 가장 먼저 주 타깃으로 하는 건 작은 사이즈. 스마트폰, 뭐, 아까 제가 뭐 숫자로는 320 정도. 자, 이 녀석으로 시작했다. 자, 근데 이 상태에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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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어난다. 자, 변화가 없죠? 당연히 없죠? 저는 스테이츠를 만들기만 했을 뿐, 어댑티브 트리거를 전혀 설정하지 않았으니까요. 자, 어댑티브 트리거는 어떻게 설정하는지 이제 보여드리죠. 자, 각각의 스테이츠 지정한 녀석에 보면, 여기 우측에, Edit Adaptive Trigger라는 버튼이 있어요. 자, 들어가면, 당연히 여기서 이제 Adaptive Trigger를 설정할 수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기본으로 Adaptive Trigger가 선택이 되어 있어요. 팝업창에. 자, Adult Type이라는 건 뭔가 다른 녀석도 있을 수 있다라고 가정, 유출해 볼 수 있겠죠. 자, 오늘은 아니고요. 자, 어댑티브 트리거가 선택된 상태에서 애드 버튼. 오, 뭔가 나타났죠? 자, 여기 아이템에 추가된 것이 확인되고요. 자, 민 윈도우 위스. 자, 저희가 아까 전 스테이츠를 만들 때 이름이 비주얼 스테이츠 민 뭐뭐뭐. 민 뭐뭐뭐. 자, 뭔가 짝이 딱 들어맞죠? 자, 민 윈도우 위스. 자, 여기는 320이 되겠죠. 왜? 지금 스티치가 320이니까 자 오케이 자 그 다음 차례대로 똑같은 방법 min window width 확인하고 720 오케이 그 다음 아이고 됐나? 맞네요 자 마지막 1024 add 1024 자 세 개의 스티치와 세 개의 어댑티브 트리거를 쌍으로 다 지었어요. 자, 이 상태에서 F5번 눌러서 확인해 볼까요? 자, 먼저 이 상태. 자, 늘려볼까요? 늘려볼까요? 어? 변했죠? 자, 아마도 이쯤이 720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720이 이 정도 딱 됐죠? 자, 더 늘어나서 1024 딱! 자 이쯤이 또 1024가 되겠네요. 제가 지금 해상도가 한 1360인가 그렇거든요. 자 이쯤이 1024 대충 맞겠죠? 자 이렇게 너비가 바뀌었을 때 앱의 크기가 바뀌었을 때 컨텐츠를 조정을 할 수 있다. 자 뭘 이용했느냐? 비주얼 스테이츠와 어댑티브 트리거 달랑 두 개만 이용해서 자 이거는 그냥 뭐 기술적인 툴적인 얘기고 실제로는 저 디자인을 저 크기에 어떻게 맞게 더 고려를 해야 되느냐 그것들이 더 중요하겠지만 자 이렇게 한 가지 실습을 마쳤습니다 자 아무래도 제가 지금 많이 빠르죠 자 됐다 했는데 오, 나 똑같이 돼. 성공했어. 한 번도 없으세요? 아, 그렇군요. 뭐 예상은 충분히 했지만 뭐 물론 오늘 성공 못하셨더라도 괜찮습니다. 다 돌아가신 다음에 다 영상으로 파일로 집에 가서 한 번 더 확인하시면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한정적이고 해야 되는 건 너무 많고 또 앞에 이제 파일을 복사하면서 너무 이렇게 시간들이 너무 많이 지나서 제가 급해질 수밖에 없네요. 자,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두 번째. 자, 이제 첫 번째는 끝났어요. 자, 이제 두 번째 엑서사이즈. 자, 2번입니다. 2번. 자, 2번은 한번 성공해 보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죠. 자, 1번이 오히려 좀 복잡했고요. 2번이 좀 더 간단할 겁니다. 왜냐하면 1번에서 했던 거를 미리 다 해놨거든요. 2번은 조금만 수정하면 아마 실행했을 때 오, 나도 되는구나 라고 자신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번은 제가 아까 전에 이론 설명할 때도 드렸던 녀석입니다. 자, 아까 전에 제가 빠르게 지나갔지만 릴레이티브 패널이라고 한 번 딱 얘기한 게 있어요. 아까 설명드릴 때 비주얼 스테이츠와 어댑티브 트리거가 짝을 이룬다. 그 다음에 비주얼 스테이츠와 릴레이티브 패널을 또 같이 또 주로 쓴다. 탁월하다. 말씀드렸죠. 자, 그 릴레이티브 패널입니다. 자, 구성은 크게 차이가 없어요. 자, 보시면 그리드 똑같네요. 컬럼 로우 하나하나 나눠져 있죠. 똑같아요. 커버가 이미지예요. 똑같아요. 또 디스크립션 똑같아요. 자, 근데 디스크립션의 타입이 릴레이티브 패널이죠. 근데 아까 전에는 비교해서 보자면 자, 아까 전에는 뭐였냐? 스택 패널입니다. 자, 스택 패널 뭐 사용해 보시면 알겠지만 가로든 세로든 내가 자식으로 가지고 있는 하위 요소들을 어떤 방향으로 정렬할 건지 그런 역할을 하는 요소죠. 레이아웃 패널이죠. 자, 근데 두 번째 보는 이 녀석 릴레이티브 패널은 어떤 녀석이냐, 왜 이거를 배워야 되냐, 왜 이런 듣도 보도 못한 뭐 레이아웃 패널이 새로 나왔느냐. 자, 이제 보도록 하죠. 자, 디스크립션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릴레이티브 패널 하위에 있는 요소들, 요소는 동일해요. 포토 네임, 컴퍼니 서머리, 서머리. 컴퍼니 서머리, 서머리. 똑같죠? 자, 근데 이 릴레이티브 패널 안에 들어있는 녀석은 뭔가 보니까 정렬이 하나도 안 돼 있죠? 자, 그 얘기는 뭔가 이 녀석이 이용해서 뭔가 정렬을 새롭게 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 유추가 되겠죠. 자, 먼저 포토 뭔지 알겠죠? 네임. 자, 앞에서 했던 거를 똑같이 한번 만들 거예요. 자, 우리가 가장 기본으로 했던 스마트폰의 레이아웃 형태를 다시 한번 보자면 별거 없죠. 그냥 세로로 쭉 나열하면 됩니다. 자, 똑같이 만들어 보죠. 자, 포토 다음에는 이름이 와야 돼요. 자, 네임을 선택한 상태에서 속성 창을 잘 들여다보면 여기 있죠. 릴레이티브 패널이라고. 자, 이 녀석을 확인해 보니까 뭔가 속성들의 이름이 동서남북 방향과 관련이 있어요. 위, 아래, 왼쪽, 오른쪽. 자, 정렬을 하는데 위, 아래, 왼쪽, 오른쪽. 중앙 정렬을 하는데 가로로 하냐, 세로로 하냐. 대충 그냥 속성의 이름만, 명칭만 봐도 아, 이게 뭐 하는 거구나 라고 어느 정도 이제 감이 오시죠. 자, 세로로 정렬을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포토 아래에 네임이 오죠. 자, 그럼 네임이라는 건 이 녀석 포토에 below 아래에 가겠다. 자, 뭔가 이동을 했습니다. 확대해서 보도록 하죠. 자, 그렇게 꼬여있던 텍스트들이 이제 자리를 찾아갑니다. 자, 조직명 컴퍼니는 또 below name. 자, 점점 이제 자리를 찾아가죠. 자, 서머리는 컴퍼니 밑에. 자, 점점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어요. 자, 서머리 두 번째는 아이고. 자, 제가 지금 실수를 했죠. 자기 자신이 서머리 0인데 자기 자신의 아래로 가겠다. 이러면 그냥 엄청나게 에러를 냅니다. 이게 좀 약간 비주얼 스튜디오의 버그인지 이 컨트롤의 버그인지 모르겠지만 이 에러를 표시하는 방법이 좀 문제가 있어요. 조금이라도 오타가 나거나 없는 네임을 지정을 하면 터집니다. 자, 서머리 제가 01을 빼먹었네요. 자, 이름 바꾸는 거 이름 입력하실 때 조심하세요. 조금이라도 틀리면은 실행하는데 문제가 발생돼서 아마 실망하시게 될 겁니다. 자, 별거 없죠? 지금 제가 below라는 속성만 이용했을 뿐이지만 뭐 다른 속성을 이용하면 어떻게 될 건지는 감이 오실 겁니다. 직접 해보셔도 좋고요. 자, 일단 제가 원했던 이 정렬은 세로로 정렬하는 거기 때문에 뭐 큰 공수 없이 앞에 있어야 될 녀석들의 이름을 below라는 속성에 계속 넣어줬죠. 어떻게 보면 스택 패널에 비해서 좀 무식한 짓이죠. 자, 근데 어떻게 보면 다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내 자신이 이 요소가 어느 요소에 어느 방향에 있겠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또 이게 또 무궁무진한 또 그런 탁월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런 컨트롤이 추가가 됐겠죠. 자, 그럼 저는 이제 스마트폰의 레이아웃을 완성했어요. 자, 그 얘기는 하나 더 얘기해서 320일 때 너비가 320일 때 비주얼 스테이츠의 너비가 320일 때는 이렇게 되는 걸 원했던 거죠. 저 스테이츠에다가 값을 넣을 필요가 없어요. 왜? 베이스의 상태가 이미 자기 스스로의 320이라는 지금 이제 컨텐츠 조정을 갖춘 거죠. 자, 그러면 똑같아요. 다음은 제가 뭘 할지 감이 또 오시죠. 자, 720일 때, 자, 720일 때 타블렛의 랜드스케이프를 나는 주 타깃으로 하겠다. 스냅 포인트로 하겠다. 자, 아까 이론했을 때 나왔던 그런 용어들입니다. 자, 똑같아요. 있는 건 똑같아요. 그리드로 나눠져 있으니까 또 움직이면 되죠. 자, 320 다음에 720의 스테이치를 선택해서 활성화되어 있는 거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빨간색으로 레코딩이 이루어지는 거 확인하시고 디스크립션이 이동합니다. 자, 똑같아요. 자, 콜럼 이동한다. 자, 로우 이동한다. 자, 로우 스팬으로 확장한다. 자, 디스크립션의 위치 릴레이티브 패널로 된 디스크립션이 이동이 완료됐고요. 자, 커버. 자, 커버는 또 다시 컬럼 0으로 초기화하고 로우 스팬은 확장을 해서 내려온다. 자, 그냥 로우와 로우 스팬, 그냥 콜럼과 콜럼 스팬의 차이는 그냥 콜럼 로우는 0에서 시작한다는 거. 스팬이 붙은 녀석들은 0이 없어요. 1부터 시작한다는 거. 그 차이가 조금 헷갈리긴 하겠지만 약간의 그런 실수를 통해서 저 값의 차이는 느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저게 중요한 건 절대 아니에요. 자, 이렇게 컨텐츠 재배치. 자, 720일 때 내가 원했던 거 아까 전에 다른 방법으로 이용했던 거랑 동일한 형태로 컨텐츠를 재배치했죠. 자, 그러면 1024일 때는 화면이 진짜 넓으니까 좀 더 다른 것들을 고려해 볼 수 있겠죠. 자, 일단 먼저 기본적으로 형태는 똑같이 바꾸도록 하죠. 자, 동일한 거니까 제가 빨리 할게요. 자, 콜룸 이동, 로우 이동, 로우 스팬 확장. 자, 더 넓으니까 아까 전에는 좀과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겠죠. 릴레이티브 패널이란 까지 새로 배웠는데 또 아까 전에 같은 방법으로 표현을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자, 어떻게 하느냐. 자, 이번에는 이 텍스트들의 위치를 바꿔보는 거예요. 왜? 1024에서는 공간이 남아도니까 좀 더 다른 형태를 뭐 그게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지금 당장은 좀 도전해 볼 수 있겠죠. 자, 그 중에서 어떤 녀석으로 해볼까요? 자, 컴패니 밑에 서머리. 자, 서머리의 위치를 한번 바꿔보도록 할까요? 자, 다시 비주 스테이트 민 1024 활성화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고, 자, 이 상태에서 모든 수정 작업이 레코딩 됩니다. 자, 서머리 선택하셨고, 자, 제가 아까 전에 빌로우를 해놨지만 이제 바꿔야 되겠죠. 뭔가 저는 이 이미지 사진의 오른쪽에다가 이 텍스트를 바꾸고 싶어요. 자, 그러면 오른쪽과 관련 있는 녀석들을 한번 찾아보는 거죠. Right off. 자, 여기서 사진이니까 포토라고 한번 쳐볼까요? 아이고. 뭔가 우측으로 정렬이 되긴 됐는데 제가 원했던 건 여기가 아니에요. 제가 원했던 건 사진의 탑에 정렬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좀 더 추가를 해보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Align Top Width에다가 포토를 한번 더 쳐볼까요? 오, 됐어요. 제가 원했던 거 맞아요. 자, 근데 보면 굴어요. 사진이랑 텍스트가 탈싹 붙어가지고 이거는 진짜 쉣이야 쉣. 자, 그러면 이 녀석에 이제 여백을 추가하면 되는 거죠. 자, 여백이라고 하는 거 영어로 얘기하면 마진이죠. 자, 서머리에 제가 입력한 거 Right of Align Top Width. 자, 제가 수정을 가한 속성들이 저렇게 하위에 다 레코드 되고 있었어요. 자, 여기서 확인되고 마진을 좀 더 추가를 해볼까요? 자, 제가 마진을 살짝 12를 줬더니 마진도 추가가 됐지만, 자, 여기 마진이라고 하나 더 추가가 됐죠. 제가 가하는 모든 수정들이 다 여기에 다 등록이 레코딩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보니까 또 이상해요. 여기가 뭔가 뻥 떨어져 있는 게 마음에 안 들어요. 자, 그러면 마음에 안 드는 마진은 다시 없애면 되겠죠. 0으로. 자, 딱 제가 원하는 이 그리드에 정렬이 되었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서머리의 위치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자, 서머리는 연달아서 붙이면 되겠죠. 자, 이 녀석은 어떻게 하면 될까? 자, 오른쪽으로 정렬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사진의 왼쪽에 정렬하는 게 맞을까요? 자, 고민이 될 필요가 없어요. 해보면 되죠. 아니면 언도 돌리면 되니까. 자, 서머리 02가 텍스트를 다시 위치를 바꿔야 되는데 라이트 오프를 서머리에다가 한번 해볼까요? 아, 아니네요. 자, 서머리 02에 라이트 오프를 하니까 아니요, 이렇게 완전 말도 안 되게 짜부러졌어요. 자, 방법은 굉장히 다양해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건 그냥 정말 예제일 뿐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뭐가 문제일지 라고 생각하고 위스가 없어서 그런가? 자, 서머 02에 위스를 보면 오토로 풀려져 있지만 뭔가 15라고 하는 값이 잡혀져 있긴 해요. 그럼 이 녀석에 사이즈를 주면 되느냐? 아니네요. 자, 제가 사이즈를 줬어요. 사이즈를 준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에요. 자, 언더 컨트롤 Z, Z. 자, 그럼 어떻게 될까? 그럼 반대로 레프트에다가 한번 해볼까? 자, 또 아니에요. 레프트에다가 해도 안 됐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자, 기존에 돼 있던 녀석들 지워보고요. 자, 아무것도 등록이 안 된 상태에서 이번엔 뭘 한번 해볼까요? 똑같이 포토로 한번 해볼까요? 뭔가 됐어요. 사실 이게 솔직히 저도 이거를 예상하기가 좀 힘들어요. 저도 아직 적응이 덜 돼서. 얘는 진짜 새로 나온 컨트롤이에요. 레이어 패널이에요. 그래서 속성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것들을 하나하나 더 겪어보지 못하면 당장이 이게 정답이구나 라는 걸 유추하기가 좀 많이 힘들었어요. 저도. 자, 일단 했고,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서머리와 맞게 또 정렬을 또 더 해줘야 되겠죠. 자, 마진을 추가해서 서머리 간의 정렬을 여기를 맞춰주는 거죠. 자, 확인하고 크게 한번 보면서 이제 좀 마음에 드는구만. 자, 이렇게 딱 됐으면 비주 스테이트가 완료가 되면 뭘 해야 되죠? 이거 뭐죠? 아닌가? 상품이 없네. 자, 비즈 스테이지가 완료가 되면 뭐가 필요하다? 어허. 자, 비즈 스테이지의 짝이 뭐다? 응? 응? 네, 어댑티브 트리거. 와, 상품이 없어요. 상품 좀 주세요. 상품을 드리고 싶은데 죄송합니다. 준비가 안 돼서. 자, 어댑티브 트리거가 설정을 해야 되겠죠. 자, 확인해 볼까요? 자, 제가 다 해놨어요. 자, 아마 여러분이 받으신 것들도 다 돼 있을 겁니다. 자, 1024720320. 자, 전부 다 돼 있는 거 확인됐으니까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자, 이제 실행해서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F5번 눌러서 한번 잘 되는지 보도록 하죠. 오, 목에서 피가 나오려고 하네. 자, 잊어먹지 마세요. 비주 스테이트는 어댑티브 트리거랑 짝이에요, 짝. 자, 제가 원했던 일단 스마트폰 한번 먼저 보고. 자, 320, 720 간다. 오, 됐어. 자, 더 가자. 자, 갔죠? 아주 간단합니다. 큰 차이 없죠? 비주얼 스테이트랑 어댑티브 트리거. 거기다가 이제 새로 나온 릴레이티브 패널까지 써서 컨텐츠를 이렇게 조정할 수 있다는 거. 자, 뭐 여백 마음에 안 들면 마진도 추가해 주시고 릴레이티브 패널의 속성도 바꿔 주시고. 자, 실습 두 가지 완성이 됐어요. 자, 자, 성공했다. 나 이번에 했어. 진짜 없어요? 오, 저기 끝에 계세요. 저분도 선물 주세요. 자, 한 분 성공하신 용자가 이제 또 나타나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실습입니다. 자, 세 번째 실습. 저기 헬퍼님, 지금 제가 몇 분 썼는지 좀 알려주세요. 제가 지금 언제 시작했는지도 모르고 있어서 더 나갈 수도 있으니까. 자, 마지막은 제가 아까 전에 앞 시간을 들어보니까 제가 이 세 번째랑 좀 겹쳐요. 디바이스 패밀리랑 좀 관련이 있는 녀석인데요. 아마 아까 전에 디바이스 패밀리 관련해서 뭐 데스크탑 인터페이스를 이제 윈도우 자체에서 알려준다, 모바일 알려준다, 그거랑 관련이 있는 내용이에요. 자, 세 번째 프로젝트였었으면 루트에 있는, 자, 이 프로젝트의 루트에 있는 메인 페이지 점 재물을 열어보세요. 자, 이 녀석은 근데 제가 앞에서 봤던 두 가지 실습하고 좀 레이아웃이 달라요. 뭐 제가 가정을 하는 거지만. 자, 이번에는 제가 가정하는 게 데스크탑이 먼저입니다. 자, 데스크탑이 먼저예요. 자, 제가 이 실습하는데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다 텍스트를 박았어요. 자, 이 화면은 디바이스 패밀리가 데스크탑일 때 쓸 재물이다. 자, 그래서 딱 거기에 맞게 시작을 다르게 했죠. 자, 이미지는 좀 더 크게 보이고 텍스트는, 자, 콜룸에 2:1, 이미지는 크게, 텍스트는 많이.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확인을 해야 될 게 바로 여기 에뮬레이터 아니에요. 자, 일반적인 로컬 머신 선택하고 F 눌러서 실행하면, 자, 딱 봐도 이 정도면 노트북에서 잘 보이겠네. 자, 근데 여기서 좀 허점이 있어요. 자, 우측에 보면 제가 이때까지 실습으로 드렸던 그 예제랑 텍스트의 양이 달라요. 자, 이카리 신지에 대한 그냥 프로필과 뭐 과거 뭐 현재 다 나오죠. 이제 내용을 좀 많이 늘렸어요. 자, 이렇게 화면이 큰데도 불구하고 텍스트의 내용이 많아. 자, 어떻게 해야 돼? 자, 저는 어떻게 했냐? 그냥 스크롤 뷰어를 이용해서 텍스트를 보는데 문제가 없게 레이아웃을 준비를 했죠. 자, 아까 전에는 텍스트가 작았기 때문에 스크롤 뷰어가 필요가 없었어요. 확인해 보시면 그 레이아웃 구성에는 스크롤 뷰어가 전혀 없어요. 그 얘기는 반대로 텍스트가 많아지면 답이 없는 레이아웃이란 거죠. 지금은 스크롤 뷰어가 있기 때문에 어떤 텍스트의 양이 와도 문제가 없어요. 자, 이 상태에서 한번 크기를 작게 한다면, 크기를 줄인다면 뭔가 구려요. 이래가지고는 이런 UI를 모바일이나 뭐 스마트폰에서 사용한다면 정말 짜증나겠죠? 누가 이렇게 텍스트를 이렇게 만들겠죠? 응? 자, 그러면 조정이 필요한 거죠, 이제. 제가 이제 환경을 이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 녀석은 데스크탑만 가지고는, 데스크탑에 맞는 이 컨텐츠 조정 가지고는 답이 없어요. 자, 근데 아까 전에는 스테이츠를 이용했어요. 자, 근데 지금 보시면 이 녀석은 스테이츠가 전혀 없죠. 왜? 난 이번에 스테이츠를 이용하지 않을 거거든. 자, 스테이츠를 이용하지도 않고 이런 어댑티브한 UI를 만들 수 있다? 아까 제가 힌트가 나갔죠? 디바이스 패밀리를 이용한다는 거. 자, 근데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자, 디바이스 패밀리 일단 두 가지, 데스크탑과 모바일이 있다라는 거는 전 시간 통해서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모바일을 위한 재물을 따로 하나 만들어 오는 거죠. 자, 지금 숨겨놨어요. 자, 이 상태에서 실행해보기 전에 이 녀석을 에뮬레이터에서, 윈도우 폰 에뮬레이터에서 실행하면 어떻게 될까? 자, 바꿨죠? F5 하면 제가 미리 띄워놨죠. 에뮬레이터 띄우는데 한 몇 분 걸리거든요. 자, 미리 띄워놓으면 이렇게 한 방에 됩니다. 자, 얘는 지금 윈도우 폰 에뮬레이터인데 데스크탑 보이죠? 글자 데스크탑 보이죠? 이러면 안 되겠죠? 암만 이렇게 스크롤 된다고 해도 제가 의도했던 어떤 그런 레이아웃 구성이 아니에요. 자, 나가고. 자, 아까 전에 저희가 몇 번 봤던 이제 그 형태대로 가는 거죠. 자, 얘가, 제가 지금 여기 디바이스 패밀리 대시 모바일이라는 폴더를 만들어 놨어요. 거기다가 메인 페이지점 재물을 잠깐 빼놨죠. 자, 인클루드 시키면 활성화가 되고 이 녀석을 포트레이트 뷰로 확인을 하면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런 스마트폰에 알맞은 레이아웃이 준비가 됐죠. 자, 그리고 좀 더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제가 아예 텍스트를 박아놨어요. 모바일이라고. 자, 어떤 제가 속임수를 쓰더라도 이거는 속일 수가 없겠죠. 자, 근데 특이한 점은 이거예요. 얘도 메인 페이지 좀 재물이야. 근데 얘도 메인 페이지 좀 재물이야. 똑같아요. 동일한 이름을 사용하고 있죠. 자, 소스도 확인해 보면, 자, 클래스 네임이 메인 페이지. 아우, 배고파. 어우, 지금 배에서 꼬꼬록 소리 나. 자, 메인 페이지. 제가 거짓말 하는 거 아니죠. 똑같은 이름의 메인 페이지 점 재물, 메인 페이지 점 재물 를 사용하고 있는데 레이어 구성이 달라. 거기다가 디바이스 패밀리 대시 모바일이라는 폴더명을 사용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환경을 구성을 해놓고 모바일 에뮬레이터에서 실행을 하면 어떤 결과를 나타내느냐. 짠! 디바이스 패밀리 모바일이라고 딱 나왔죠. 자, 저희가 스마트폰에서 보통 컨텐츠 길이가 엄청 길다. 그럼 어떻게 해요? 스크롤 엄청 하죠. 자, 제가 바로 그 구성을 한 겁니다. 짠, 짠, 짠. 자, 이런 형태로 스크롤 뷰어를 한다면 모바일에서는 굉장히 쾌적하게 사용자한테, 네, 쾌적하게 텍스트를 읽을 수 있겠죠. 아까 전에 그 이상한 데스크탑용 구성과는 전혀 다른 사용자 경험을 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중요한 건 바로 이거. 같은 이름의 재물을 준비하고 디바이스 패밀리 대시 모바일이라는 폴더 안에 넣어놓으면 자동이에요, 자동. 자, 아까 전에 실습 두 가지는 하나의 재물에다가 어떻게든 스테이츠랑 어댑티브 트리거를 섞어가지고 짝을 맞춰가지고 막 쇼를 했는데 나 그건 잘 못하겠고 하나에다가 하니까 너무 머리가 아파. 나는 그냥 완전히 분리할래. 그러면 이렇게 분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파일의 이름과 폴더명을 맞춰주면. 쩔죠? 자, 근데 이렇게 완벽하게 각각을 분리해서 이 레이아웃을 구성하는 방법이 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뭐 찾아보고 이 뭐 그 자료회를 보셔서 이제 돌아가셔서 보시게 되면 알겠지만 총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제가 한 거는 폴더명을 이 폴더명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 파일 이름은 동일하게 하는 거. 자, 하나 더 방법이 있어요. 이 폴더명을 파일명에다가 넣어주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폴더명은 이제 필요가 없겠죠? 폴더명을 한번 제가 테스트로 줄여볼게요. 자, 제가 얘기했던 이름이 아니죠. 아. 자, 안 됐죠? 왜 안 됐을까요? 파일의 이름만 바꿨죠? 자, 그러면 클래스 네임도 바꿔야죠. 아이고. 어? 나 뭐 잘못했나? 아, 점인가? 머리가 아프네. 어,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 어, 기억이 안 나. 점인가? 나 왜 멍하지? 오우, 아니네. 오, 제가 지금 까먹었어요. 제가 지금 뭔가 헤매고 있어. 자, 암튼 이건 제가 다시 이제 뭐 알려드릴 시간은 없겠지만 두 번째 방법은 폴더명에 관계없이 파일의 이름을 모바일을 지정해 주면 돼요. 그렇게 되면 아까 전에는 폴더로 하는 방법, 두 번째는 파일의 이름으로 하는 방법, 그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자, 세 번째는 이제 코드에서 접근하는 방법이에요. 자, 제가 미리 준비한 코드를 보면, 자, 세 번째 방법. 자, 앞에 거를 주석 처리하고 마지막 세 번째 방법. 자, 코드를 보시면, 아예 파일을 나누는 게 똑같죠? 자, primary main page.jml을 따로 준비했어요. 자, 여기 제가 숨겨둔 파일을 다시 include 시키고요. 자, 활성화되고, 빌드를 새로 해보면, 빵빵 터지네? 뭐지? 오, 멘붕. 아, 지금 뭔가 에러가 나는데요. 제가 뭘 잘못했지? 아무튼 이 방법은 아까 전에 앞에서 앞에 세션에서 부장님이 보여줬었던 방법이에요. 여기 보시면 디바이스 패밀리를 받아와서 모바일인지 아닌지 이제 입문으로 확인해서 재물을 나눠주는 거거든요. 초기 페이지 실행되는 페이지를 지정해주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이 이제 마지막 실습에서 중요한 거는 기존에 했던 실습과의 차이를 두는 게 파일을 완전히 나눠서 이제 이제 프로젝트의 뷰를 구성한다는 그 차이가 있는 것이죠. 어댑티브 트리거나 비주 스테이츠를 사용하지 않고도 그냥 각자 그냥 기존에 알고 있던 그런 재물을 나누는 방법으로도 이렇게 이제 뷰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세 가지 실습을 확인해 봤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 다 실습은 완료가 됐고, 다 끝나버렸네. 시간 없죠, 이제. 네. 갑자기 마지막에 실습을 제가 실패를 해가지고 좀 흐지부지 끝났는데요. 네. 저는 이제 권영철 MVP였고요. 혹시나 이제 질문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거 있으면 이제 위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자,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 이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료는 다 MS 사이트에 다 있어요. 나는 학구파라서 막 이론적으로 공부를 하는 게 좋다 그러면 위쪽에 있는 가이드 문서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아, 나는 실습파라서 디자인 파일만 보면 그냥 다 감잡을 수 있다 하면은 디자인 에셋으로 가서 PSD, 뭐 PPT, 템플릿 같은 거 다 다운받으시면 되고, 아니면 나는 인강을 좋아한다, 난 동영상 튜토리얼 보고 많이 공부가 된다 라고 하시면 아래 있는 저런 채널 라인이나 뭐 MBA 아카데미 사이트 MSDN 이용하시면은 또 그런 인강을 통해서 영상으로 공부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뭐 슬라이드는 나중에 다 공유가 될 테니까 뭐 사진 찍으시고 편하게. 네, 오늘 감사합니다.